예, 오케이, 성경 공부 조금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로마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자, 로마서가 지금 이제 1장과 2장과 3장에서 하는 이야기의 골자는 모두가 죄인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죄인이다. 그래서 1장에서는 주로 이제 이방인이 왜 죄인인가, 이방인이 이제 죄 아래에 있다는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유대인도 또한 다르지 않다.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3장에서는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면 유대인은 뭐가 좋은 거냐, 이런 질문이 하나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그 믿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전체가 다 쓸모없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인간의 불의함과 하나님의 어떤 긍휼과 의로우심을 이렇게 대조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불의한 인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참아주셔서 의롭게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뭔가 패러독스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사람이 점점 더 죄를 많이 지면 그런 자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좋은 게 아니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롭게 이렇게 해드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구원시켜 줄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럼 율법은 도대체 왜 필요하냐, 율법은 그냥 아예 없는 게 낫지 않냐, 율법을 폐기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율법에서 나는 의와 율법 밖에서 나는 의를 이렇게 이제 대조시키는 문제, 그것이 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유대인의 나은 점이 그럼 뭐냐, 3장 1절 2절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할례라는 게 유대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것뿐이에요. 유대인이 도대체 뭐가 낫냐, 뭐가 유익하냐,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대답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다 어쨌든 율법이 없어도 그들에게 양심이 율법이 돼서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어떤 그것이 율법이 돼서 판단을 받는 것이고 하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필요 없지 않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 자체가 별 유익이 아니지 않냐,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어떤 민족에게인가 맡기셔서 그 말씀을 보존하게 하시는 것,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에게 맡겨진 것, 이것은 아주 큰 유대인의 특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 공부하면서 수요일 날 신명기 공부한 분들은 이제 그때 같이 찾아본 것인데요. 신명기 4장 7, 8절에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런 민족은 없다. 이 온 천하에 지금 이렇게 가까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신 이런 민족은 없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법도를 가진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법규, 법도, 이 율법을 이렇게 맡은 이런 민족은 세상에 없다. 이건 엄청 큰 특권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47편에도 보니까 그분께서 어느 민족도 이렇게 대우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시편 아니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서 4, 5절에 보니까 이제 이 유대인의 어떤 나은 점, 유대인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이 있다. 하나님이 아들로 삼으셨다. 이 민족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요. 그 다음에 이들에게 영광이 있고 언약들이 있고 율법을 주신 게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제도, 그렇죠? 이런 제사제도 이런 것들을 주셨고 약속들이 속해 있고 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체에 관한은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다. 이러면서 이 유대인의 어떤 특별한 점을 이렇게 쭉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도대체 똑같이 이방인들처럼 심판 아래 있다면 뭐가 좋은 거냐? 여러모로 많다.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무력화시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3절부터 보시니까 로마서 3장 3절.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질문하고 본인이 또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결론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다른 사람의 모든 믿음이 다 무효가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게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만이 오직 진실하시고 사람 다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사람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또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참되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것만 참되다. 이런 이제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re is no God.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특별히 그것이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일 경우에 참 안타깝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전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그들의 멱살을 잡고 끌어갈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불의한 자는 그냥 불의한 대로 그대로 둬라. 더러운 자는 이건 뭐냐면 그 마음이 완고해서 고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대로 두는 게 그 사람에게 귀찮게 안 해서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심판이 되는 거죠. 더 이상 그를 어떻게 격려하고 이렇게 다독일 사람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다 멸망하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이 징계 이런 것이 없으면 그게 좋아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 대단히 무서워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이 채찍이나 경고가 없다. 이건 좋은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두려워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빨리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인간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더욱 드러난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의한 인간을 보복하시는 것, 심판하시는 것이 불의한 게 되는 게 아니냐. 5절에서 6절까지가 그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여기 이제 가로 열고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이렇게 하는 것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고 묻는 자체가 이 사도 바울로서는 너무 이게 그야말로 신성모독에 가까운 말인 거예요. 보복하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서는 너무 이게 정말 두렵고 아주 이 해서는 안 될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가로 열고 사람으로서 말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말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복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불의한 하나님이 세상을 어찌 의로 심판하겠다 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요 말은 저도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다른 이렇게 내용들을 봐도 이 말이 조금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그 부분을 제가 넘어가고 차라리 가로 열고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다른 사람의 인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하는 얘기가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정죄를 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게 불의한 인간의 불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더욱 드러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이것이 이렇게 끔찍한 죄인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볼 때 하나님 참 은혜가 많으시고 의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대조가 된다면 오히려 악을 더욱 많이 행해서 하나님의 의를 더욱 많이 드러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람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여기 지금 그들의 논리를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8절에 보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이렇게 말하는 논리라는 거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자. 이들은 정죄받는 것이 옳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 말이 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에 맞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해가 가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은 선이에요. 그렇죠? 자녀를 배 골리지 않고 내가 먹을 거 제때 갖다 주면서 키우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맞죠? 부모로서. 그러면 그러한 어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뭐든지 해도 된다는 논리인 거예요. 제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거는 뭐 당연히 괜찮지만 꼭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가 내 아이의 분유값을 대기 위해서 내가 이 슈퍼마켓에서 분유를 해 오든지 아니면은 옆집에 칼을 들고 와서 강도짓을 해서 돈을 빼앗아 오든지 뭘 하든지 어쨌든 이 선 그러니까는 내 아이를 먹여 살리는 일 그 일만 이루면 된다 이 논리인 거예요. 선을 위해서 악을 이루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그러니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꿩 잡는 게 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꿩 잡는 게 매다. 뭐든지 어쨌든 꿩만 잡으면 그걸 다 매로 쳐줄 수 있겠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거예요. 이러한 논리들을 펴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이 세상에 불평등이 존재해요. 왜 불평등이 존재하냐 봤더니 자본가들이 이 모든 것들을 독식하고 있다는 거죠. 자본가들이 이 프롤레타리아 서민들을 서민 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해서 그래서 이 자본을 양극화시켜서 그들이 이걸 가지고 꼭꼭 움켜쥐고 결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대로 세습해가면서 결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은 이것은 분명히 불공평한 것이고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그냥 평화로운 상태에서는 이거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바뀌지 않으니까 이것은 폭력을 사용해서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해서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럼 그 폭력이 일어나려면 그러면은 일반 대중 민중에게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 결코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이 사람들에게 증오심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증오심 사회에 대한 이 어떤 반항과 증오심을 끊임없이 넣어줘서 그래서 이 자본가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미국이 이 거대 자본이 이 약소국을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지 그 중에 분명히 맞는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틀렸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부추겨 가지고는 이걸 폭력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폭력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공평한 세상을 이루기 위한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이라는 어떠한 이 악을 이루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이 악을 사용하는 것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이 혁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이 거짓말을 못하면 오히려 바보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도 100번 하면 진리가 된다. 이렇게 논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도 100번 하면은 그게 참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선전선동을 통해서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이 증오를 불어넣어주고 폭력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가 그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자. 왜?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너무나 이건 좋은 이상이기 때문에 이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은 어찌해도 정당화될 수 있다. 폭력이 됐건 거짓말이 됐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 캐톨릭입니다. 로마 캐톨릭이 이 교황이 영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력도 함께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삼중관이 의미하는 게 그거죠. 천상과 지상과 지하의 모든 이 권한을 이 로마 교황이 다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내에 예수회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이 이 요인 암살, 뭐 무슨 거짓과 뭐 이 모든 이 세상보다 더 악랄하고 악독한 방법, 이단 고문, 그래가지고 이 고문의 기법들 같은 걸 보면 아주 뭐 세상의 고문 기법은 다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문이 악입니까 선입니까? 분명히 악이죠. 그런데 그게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왜? 로마 교황이 통치하는 그러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교황은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니까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회 사제들이 또는 신부들이 사람을 잡아다가 저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물침내가 너 사람을 구원시켜 안 시켜? 안 시킵니다. 그럼 물에 빠뜨려 죽이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 고문하고 죽이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아무리 잔인하게 해도 그것은 결코 죄가 안 되고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체 또 있죠. 이슬람이죠. IS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슬람.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너 죽을래, 믿을래. 그렇죠? 가는 모든 곳에, 정복하는 모든 곳에서 그거죠. 너 죽을래, 믿을래. 해서 안 믿는데요. 그럼 죽이는 거죠. 목을 베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건 여자건 다 목을 잘라가지고 꼬챙이로 꽂아서 꽂아놓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이 마호멧의 이 가르침을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호멧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선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짓을 하든지 여자들, 처녀들을 이 납치에다가 이 군인들의 성놀이개로 삼던 말던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집단이 이러한 지금 공산주의나 카톨릭이나 이슬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이 사실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사실 수많은 이단들의 논리가 또 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신천지니 뭐 다 뭐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가정이 파괴되건 말건 애들을 빼와가지고는 집에 못 돌아가게 하고 앵벌이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뭐예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자 이렇게 되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마귀적이고 무서운 논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그것을 이루는 수단도 정당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도 또 모임이 있고 해서 이제 아마 연속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면 조금 이제 몸들도 이제 또 많이 피곤하실 수 있고 그런데 그러나 어쨌든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지체들이 같이 서로도 알아가고 한 마음이 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이 마음이 열리는 사람들도 또 생기게 되고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 또 같이 또 참석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참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취향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를 참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 저희가 살기를 원하는 것을 저희 오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매 순간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오후 시간에 공부한 대로 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고 하는 논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가증하고 또 마귀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목적도 선하고 정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이 또한 선하고 정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